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려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변증하는 그러한 서신서라고 그랬죠. 예. 저자는 누가 썼는지는 뭐 밝히질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 그죠? 예. 이걸 하는데 이제 지난 주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 예. 이 천사들보다 뛰어난데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고요. 예.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대요. 아니 어떻게? 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전부가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길래? 네.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아닌 거죠.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으니까.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당신께서 이루신 일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요. 그럼 그 근원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자예요. 영어로 begotten이라고 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Only the only begotten son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창조된 피조물인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예. 같은 근원에서 났다고. 그래도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신 건데,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더군다나 아담 이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수천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로 자녀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바로 죄 문제죠. 그렇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시각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죄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거저것 그러고 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죄 문제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여러 뭐 질병이나 무슨 어려움에서 또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결정적인 구원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인 거죠. 근데 그 죄, 우리가 그냥 죄를 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죄도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 하나님에 대한 죄죠. 그렇죠? 네.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고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 우리부터 나누고 믿지 않는 자, 예, 이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다는 거죠. 이걸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육신으로 당연히 오셨지,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걸 드려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네. 이 예수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늘 그러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죠. 그렇죠? 예.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 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만 읽어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아,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예전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이게 먼 훗날의 일이라서 희미하게 보였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실 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야 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가리켜 말씀하신구나 이걸 믿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놓고서 나면 모든 게 힘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눈을 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부분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선포하고 내가 주를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회중은 그 우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으면 주가 두 분이야?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럼 주는 뭐고 내 주는 뭐예요?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아,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시는구나 이게 깨달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각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일반 성도가 아니라 신학자들도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죠. 우리를 따라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 시편 기자는 예,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로 하셨으니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럼 나는 이사야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그러면 이사야의 자녀들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을 소알야숲 마알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네. 아하스 왕 때죠. 이 왕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징조를 구하라. 구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대신 징조를 주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 두 자녀들이 징조가 될 것이라. 하나의 이름을 이스왈야수, 둘째 이름을 마알살랄 하스바스. 이 마알살랄 하스바스. 신속히 노력하고 속히 탈취하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고 구원할 것인지. 그래서 두 아들이 징조와 예포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러실지. 예. 이사야 두 아들을 이 징표와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그 아들을 삼아서, 사실은 그냥 표적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과는 전혀 격이 맞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미 같은 선이지만 우리는 크리에이티드, 예, 창조된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 그러는데, 예, 그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형제로 그들도 구원해서 함께하게 하셔요.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죠. 예.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승부수라는 것이 어떠한 이 시합이나 전쟁터 이런 데서 이 승부를 가르기 위한 결정적인, 예, 뭐 수단이나 행동이나 그런 거잖아요. 많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는 가려져 있었지만 이게 되면 이거는 이 게임은 끝난다. 이 시합은 끝난다는 거로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건 패배인데, 죽음인데, 문자 그대로. 근데 사단은 어떻게 이걸 회방하는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해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역을.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제자라고 그랬던 예수님부터 바로 직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나갔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 있어요? 부활하면 안 돼요 그럴 거 있어요? 예.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죽다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왔는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거 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래야 된다 이러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따른다 그러는데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늘 우리는 육신을 붙잡고 따라가는 데서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어? 아니 이러는데 무슨 마귀하고 상관이야? 예.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는 거죠. 마귀라고요. 어떻게 죽음을 세력을 잡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갖고. 예.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예요.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육신에 속해서.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예.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무슨 마귀야? 네,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 아니, 그,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하면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영적인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역사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떠났다. 이게 더 그럴듯하지.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성적으로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예. 심지어 예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예. 사랑으로 이 모든 걸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당연하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잖아. 이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Only begotten Son 그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 가족부 사랑부터 해야지. 그 아들을 그런데 내보내 그것도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해.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귀가 열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죠.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이분이 누구신지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세요. 영원하신 분이신데 왜 죽게 매주고 말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걸 가리고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우리는 서로 상하면 되지 사람의 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는 그렇지 예수님 그런 분이시지 무슨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해? 신령한 몸으로? 아니, 그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의롭고 선하시고 이런 분이 없는데 우리가 이분의 정신을 잘 받아서 주님 따라 살아야지 완전히 사람 일로 바꿔버리든지 이런 데는 마귀한 짓이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육신의 몸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으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고 마귀를 멸하셨다고요? 왜? 네, 그렇다는 거죠. 그 열매? 부활로죠. 그 결과 부활인 거죠. 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본질의 본성에 속한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이 어떻게 영원한 겁니까? 나를 죽여봐라. 나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도 호랑이를 잡으면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으면 마귀가 승리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분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죄가 없는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의 권세에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라 세상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결국 이 사건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놀란 거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면서 그 밑에 종노릇했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십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우리의 삶 저는 육체에 묶여갖고 이 세상에 묶여갖고 평생 그거 허덕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믿음을 바랄 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네. 이 진리의 말씀에 서면 미혹당할 일이 없는 거죠. 사단의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또 육신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 다시 일어나서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천사들 붙들어주려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육체를 따라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까지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심지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육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 왜 그것이 가려져 있는지, 왜 그걸 피하는지, 왜 회당에서는 그걸 건너뛰는지. 우리 지난주에도 그 동영상 잠깐 봤는데, 이제 영어로 아예 된 그 있어요. 거기다가 한글 자막을 입혀서, 지난번에는 영어를 못 보였는데 이제 영어와 한글 자막이 있는 그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פרק אחד בתוך הספר הזה שבעצם היו מקריאים אותו בבתי הכנסת בעבר, ואז הרבנים החליטו להוציא את זה מההפטרה. היום זה נחשב הפרק האסור. האם שמעת על זה עוד פעם?
לא שמעת על זה.
האם את רוצה לראות מה נסתר בפרק הזה?
יש לך את זה?
יש לי פה בתנך.
רוצה לדעת כמה שיותר על זה, האמת.
בעצם בגלל זה אנחנו עושים את התוכנית הזאת, כי רוב האנשים לא קראו את הפרק הזה בכלל, כי לא קוראים את זה עוד בבתי הכנסת.
הפרק הוא ישעיהו נון ג', נבואה מאוד חשובה על מי המשיח יהיה, ולמשך 1700 שנים מאז שהוא כתב את זה, כמעט כל הרבנים וחזל האמינו שזה פרק שמדבר על המשיח. בעצם גם בתלמוד, בסנהדרין צדיק ח', גם ילקוט שימוני, הזוהר, הרמב״ם, האמינו שהפרק הזה מדבר על המשיח. אז עכשיו אנחנו מגיעים לקטע הכי כיפי, שאנחנו נקרא כמה קטעים מאותו פרק ונראה על מה זה מדבר.
זה וחדל אישים, איש מחובות, וידוע חולי, וכמסתר פנים ממנו נבזה ולא חשבנו
הוא. הוא היה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בני אדם, איש שידע כאבים ומחלות, הוא היה כמו אדם שמסתירים ממנו את הפנים, בזוי וחסר ערך בעינינו.
שזה מדבר העניין הזה על המשיח.
זה חזק מאוד.
אדם ש... כמו שכתוב, בזוי ודחוי על ידי החרבה.
העם שלנו היה משוכנע שהוא שלילי.
לא יודע למה. לא קיבלו אותו. דחו אותו.
לא חשבנו שהוא היה המשיח.
חולויינו הוא נשא ומכאובנו סבלה.
ואנחנו חשבנו הוא נגוע, מוכה אלוהים, מעונה.
אכן הוא נשא את המחלות שלנו, סבל את הכאבים שלנו, ואנחנו התייחסנו אליו כמו אל חולה במחלה קשה, שאלוהים גרם לו להיות מושפל ומעונה.
הוא לקח את כל הכאב, את כל הסבל ואת כל המחלות עליו. ובכל זאת, אנו דחו אותו.
הוא עשה לנו טוב ובעצם נתנו לו רע בחזרה.
הוא סובל בגללנו, בגלל כל בעצם העבירות שאנחנו עושים, אז הוא סובל את הכאב הזה.
הוא נתן לנו מעצמו, הוא סבל בשבילנו, הוא לקח את המחלות שלנו, את כל החטאים שלנו.
מעוצר וממשפט לוקח את דורו, מי ישוחח, כי נגזר מארץ חיים, מפשע עמי, נגע למו. ויתן את רשעים קברו ואת עשיר במותיו, הלא חמס עשה ולא מרמה בפיו.
בפסוק 12 כתוב, תחת אשר הערה למוות נפשו. מה התוצאה של הסבל שלו בסופו של דבר?
הוא מת.
כן. הוא מת. הוא ימות. עם עשירים, איזה כיף. אני גם רוצה.
אז קיצר ישימו אותו על דברים שהוא לא עשה וקיבל על זה. מעניין. הוא מת, אבל לא מוות עם כבוד.
קודם כל, האם זה משהו ששמעת על המשיח, שכל הדברים האלה אמורים לקרות לו?
לא.
זה לא.
יש גם את התיאור הזה, לא רק בפסוקים אלה, אבל גם בסחריה, בדניאל, במקומות אחרים, וגם הרבנים העתיקים הבינו שהמשיח אמור לסבול.
והוא מחולל מפשענו, מדוכא מהב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ורתו נרפא לנו. כולנו כצון טעינו, איש לדרכו פנינו, והשם יפגיע בו את אבון כולנו.
אבל הוא נפצע בגלל הפשעים שלנו, בגלל החטאים שלנו, מושפל, נענש כדי שלנו יהיה שלום, בזכות הפצע שלו נרפאנו. כולנו עבדנו כמו צאן, כל אחד מאיתנו פנה לדרכו, אבל אדוני הטיל את האחריות על החטאים של כולנו.
הבנתי, על פי הפסוקים, כאילו הוא יספוג את החולי והרוע שלנו, וזה ירפא אותנו, והוא בעצם יהיה בן אדם שנענש, שהוא י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 אוקיי.
ייקח את כל העוונות שלנו, ואת כל המחובים, ואת כל מה שעברנו.
הוא לקח על עצמו את הכל.
שכל החטאים וכל הדברים הרעים וכל העונש הכבד, אלוהים כאילו הכניס את זה באדם אחד.
אז על כל אחד מאיתנו לשאול, האם יש בי חטא? האם פעם גנבת משהו? אפילו משהו קטן או משהו להוריד משהו מהאינטרנט שלא שייך לך?
מי לא?
למשל, האם אי פעם שיקרת?
כן.
בוודאי, כל אחד משקר.
גם אני לא זכאי בזה. האם אי פעם חמדת?
כן.
ברור, אני חוטא גדול.
וגם לפי התנך, כל המחשבות וגישות הרעות שלנו, כמו אנוכיות או הגאווה או כל הדברים כאלה, הם גם מחשבים לחטא. אז אם למשל אנחנו היינו מקרינים כל המחשבות שלך על מסך, וכולם שמכיר אותך היו רואים אותם, היית רואה רק מחשבות טובות שם, או גם כמה לא טובות?
גם וגם, גם וגם, כן.
קודם כל, ברור שתראה גם מחשבות לא טובות, אז כל האנשים, גם הצדיק שבצדיקים, יהיה להם מחשבות רעות בראש.
אבל היו לפעמים מחשבות שהייתי אומרת, אם היא הייתה נעלמת, זה היה טוב.
אלוהים הוא קדוש וטהור לגמרי, והוא לא יכול להיות בנוכחות של חטא. אז זה בעצם, החטא שלנו מפריד אותנו ממנו, ומגיע לנו בסופו של דבר גם עונש. כתוב ביחזקאל 18 פסוק 4, שהעונש שמגיע לנו זה מוות. בסופו של דבר, הפרדה מאלוהים לנצח. כי...
לא הייתי רוצה.
אז בסוף אתה חושב שאתה צריך סליחה וכפרה על החטאים שלך, או לא?
כן, 100%.
גם אני, גם כולן בעצם, אין מישהו שלא. אבל יש גם חדשות טובות, כי אלוהים הוא לא רק שופט, הוא גם אבא שאוהב אותנו. ולכן הוא נתן בתורה את המערכת הקורבנות. הקורבן היה לוקח על עצמו את החטאים של אותו בן אדם. כתוב שהקורבנות יפסקו, ושבמקום הקורבנות שהיו, אלוהים ישלח בן אדם שיקרא המשיח.
שיקח על עצמו את כל החטאים.
בדיוק, וזה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תנך תיאור מאוד ספציפית של מי המשיח יהיה, כדי שנזהה אותו ולא נפספס אותו. וכמובן זה מאוד קריטי שנדע מיהו הבן אדם הזה, כי בלעדיו אין לנו את הכפרה והסליחה כדי שהוא ייקח את החטאים שלנו. כתוב בדניאל פרק ט' שהוא חייב לבו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השני. אז בעצם זה היה ב-70 לספירה. אז המשיח היה חייב לבוא לפני זה, לפי התנך. כתוב גם במיכה ה' שהמשיח הזה יוולד בבית לחם. וגם כתוב בישעיהו, מה שקראנו עכשיו, ישעיהו נ"ג, שהעם שלנו נדחה אותו בהתחלה, ושהוא יסבול וימות. וכתוב בפסוקים אחרי זה, אחרי שהוא ימות הוא יקום לתחייה, ואז כתוב שגויים רבים יקבלו אותו, והם יכירו את אלוהי ישראל בגללו. אז עכשיו, מהתיאורים הללו, מהתנך, יש מישהו בהיסטוריה שהגשים את הדברים האלה?
אני לא יודעת.
לא, אני לא ידוע. לך ידוע?
יש מישהו שהגשים את זה?
לא, לא שאני חושב. יכול להיות שיש, ותגיד לי עכשיו, אני אגיד, לא, כן, אבל עכשיו לא עולה לי לראש.
ישו.
תשמע, שוב אני חייב להזכיר שאני לא מאמין בזה בכלל, אבל לפי הסיפורים וכל מה ששמעתי, כן, זה מתאים לישוע. עשו ממנו איש קטן לאיש גדול, שהוא בעצם כן עשה מעשים טובים, והוציאו אותו בדיוק ההפך.
תראה, אני מאמין שישוע
שבא לפני חורבן בית המקדש, שהוא יקשים את אלה בדיוק. הוא בא לפני 70 לספירה, הוא נולד בבית לחם, שהעם שלנו דחה אותו, הוא סבל ומת, אבל הוא קם לתחייה. היו 500 אנשים יהודים שראו אותו חי אחרי שהוא מת, והם כתבו עליו, וגם כמובן הגויים קיבלו אותו אפילו מיליארדים, והמשיח אמר,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ני, כל הסבל והעונש שהיה מגיע לכם, אני אקח את זה על עצמי. אבל כדי לקבל את זה, אנחנו חייבים לעשות מה שהיו עושים אז. מתוודים על החטאים, מצטערים עליהם, להתחייב לא לעשות אותם עוד, וגם להאמין ולהעביר את החטאים שלנו עליו. רק אם אנחנו נאמין באותו משיח ונקבל אותו, אז הוא יקבל את כל החטא שלנו על עצמו.
לא נראה לי ששמעתי את הדברים האלה בגלל שהנושא מגיע לישו, כבר יש כזה מחסום שלא רוצים אפילו לחשוב על זה, לא רוצים לפתוח את הראש, להיות, באמת, להביא לזה מחשבה קצת. זה, לא יודע, מסתכלים עליו כאילו, כן, כמו שכתוב בפסוק הזה, שדחו אותו.
무엇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요. 대속제물로 대제사로 오셔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걸 가려졌다고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건너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분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의 죄가 없는 육신의 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이름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걸 여러 가지 여러 시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네.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눈앞에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던 가로막았던 그거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우리 무릎을 꿇고 마음을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수없이 들은 말씀 내가 다 아는데 뭐 담인 천만해요.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냐는 오히려 그래야만 받을 수 있는 말씀. 네. 근데 목숨을 걸고 이걸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길래 영생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가 범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오셨는지 이게 마땅하구나. 네. 이게 참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라서 의롭다 하기를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거기에 이방인은 우리가 오히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장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무슨 특별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래도 뭐 남의 죄를 위해서 그런다니까 훌륭하고 의로운 분이라면 뭘지 모르겠지만 이 메시아? 그럴 수는 없지 이러는 거라니까요. 제자들마저 그걸 이루시려고 그걸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거기서 알려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떠난 그 자리 홀로 남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까지 죽음인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닌 걸 알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죽음을 경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묻혔는데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 세상과 주님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 모든 걸 드러내시고 제자들 따라가서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이 땅에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도 다온 거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전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신실한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들하고 다른 이죠. 그렇죠? 그들은 짐승의 피로 그리고 종신직인 대제사장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그러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당신의 흠없는 몸을 제물로 드려서 네.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로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했던 맹세하고 다짐했던 제자들마저 도망갔던 그 자리 홀로 남아서 그 모든 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나 내 사정을 모르시나 나는 이러고 있는데 천만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십자가 저구주의 죽음의 자리까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인지 모르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근데 그걸 뭘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부활로.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의로우신 분인가 선하신 분인가 그러고 왔지. 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런가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부활로 이걸 드러내신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비춰보니까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예,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이상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버리고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를, 예, 부인했던 그 자리까지 홀로 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이루신 주님, 그래서 우리도 나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까지 하시죠. 네. 정말 이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그러는데 그 이상의 자리까지.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갈수록 이 변화된 세상에 이거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인류 역사가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축적이 돼갖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 이걸 지금 애들은 처음부터 그걸 다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갈수록 나중에 이 세력을 잡은 자, 권세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지, 이건 너무나 뻔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길 바로 주님이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분이 이루신 것이 어떠한 일인지, 그 믿음 안에서 오히려 그렇게 완전한 죄와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나 단순해서 겨우 이런 거야?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런데 진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이게 어떠한 일인지, 예, 완전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사건인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정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간증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화자매 간증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예. 세상이 그들의 말을,
세상이 듣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기록해 두셨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셨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기한 경험과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일어난 일이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누어지게 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셨다. 교회가 자라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도 세워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신다. 그때부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이미 우리 가운데 많다고 하신다. 정말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을 모이게 해 세력을 키우고 정치 집단과 연결시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역전도하고 있는 지금 시대의 현실. 사실 이 사건들이 지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고 지금 시대는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임을. 나의 20대를 돌아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해 없이 믿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인지 절감한다. 20대 때부터 이 세상의 문제가 이해되지 않았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도 쫓아다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든 삶의 무게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싶어서, 그리고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싶어서. 부흥집회라는 부흥집회는 수도 없이 많이 다녔고 매주 예수전도단이 하는 화요모임, 온누리교회 목요찬양, 금요철야, 밤 12시 넘어서 산기도도 다니기도 했고 미국에서 예언하는 선지자가 온다고 그곳에서 안수받고 예언을 받기도 했고, 사실 수많은 인파 중에 어떻게 나에게까지 그 기회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라는 분이 내 머리에 안수하고 뭐라고 예언했는데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방방 뛰는 부흥회의 부흥회부터 사람이 배를 잡고 웅크리며 빙빙 도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안수를 받으면 사람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보기도 했다. 또한 몸이 아픈 사람이 귀신이 들린 것이라며 귀신을 쫓는다며 그 사람 몸을 두드리며 귀신 쫓는다는 장면을 보기도 했고, 멀쩡한 이빨을 금이빨로 바꾼다는 역사, 성령을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하니 할렐루야를 빨리 말하면 방언 받는다고 그것을 염습시키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그런 집회에 가면서도 뭔가 마음이 불편했다. 이해가 안 되었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나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그 모임들을 열기도 했고 거면하기도 했고 목회자가 가라고 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놀고 먹고 즐기지 않으니 나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주시고 잘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결과는 항상 뭔가 불편하고 오히려 그런 곳에 갔다 오면 마음이 더 힘들었다. 내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고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과는 뭔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것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신령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되지 못했고 신기한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 했지만 결국 그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내가 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나 돌아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그의 나라, 영생, 연합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었다. 결국 구하고 원하던 것은 이 세상의 능력이었고 세상의 힘이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여지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져서 교회 성장을 이룬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였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으면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인데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개탄스럽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있으면 알지 못했고 알았어도 그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믿게 해주시니 정말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받은 자이다.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 다 가진 자가 되었다. 세상에서의 삶이 확실하게 X가 쳐지고 예수 안에서의 삶이 확실하게 O가 쳐지니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다. 그렇게 깨어서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쫓게 구한다.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영악한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달콤한 말들이 내 정욕과 맞을 때 그 세상의 말을 쫓아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 혼잡하고 더욱더 어둠으로 치닫는 이 세대에 더욱 비옥되기 쉬운 정말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더욱 깨어있길 원한다. 사단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요한일서 4장에서의 모든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신다. 나에게는 절대로 없는 그 사랑,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다. 어떻게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인 괴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끔찍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 삼아 미워하고 죽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신다. 요한의 고백처럼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졌던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나타나셔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구한다.
참으로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일들, 저도 어렸을 때 뭐 곳곳에서 뭐 부흥 집회 한다고 그러고 뭐 천막 세고 사람들 뭐 북치고 뭐 찬송 부르고 어떤 데서는 그냥 2층에다가 뭐 교회를 차렸는지 하는데 밤낮 발 구르는 소리 찬송 부르는데 발 구르면서 저 사람들 이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이 기도원이라는 데도 가보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바움 받는지 하는 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자초지종을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성경도 좀 읽어보고 신학교도 다니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것들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니까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랬죠. 열매가 뭔지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한 통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죠. 요한일서 좀 죄송합니다.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4장 5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모두 다 그렇게 하나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로 은혜로 택하셔서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자리로 세우신 분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가 결국은 세상 붙잡았다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왔다고요. 거기에 공감하고 마음을 주고 함께하고. 왜? 똑같은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특히나 우리 어렸을 때 전쟁의 폐허수에서 나라가 다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다시 세워져 갈 때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구했던 것 세상의 영광이었죠.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은 이건 죽은 다음에 이러니까 관계없는 거죠. 부활 오고치 당연히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믿지. 그리고 정경은 다 무너진 거 다시 세우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거예요. 그걸 부활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열매가 다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랬고 다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이걸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그 안에 있었구나.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중요한지 그게 어떠한 일인지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었는지 예. 부활을 보니까 드러내는 그래서 사단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부활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부활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면 부활도 가려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그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은 물러가라 하는 거죠.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귀에 듣기 좋고 우리 감정에 맞고 우리 형편에 맞고 딱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 붙잡는데 육신을 따라서죠. 왜냐면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꺼리끼게 보인다. 유대인에게는 이게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들도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데 너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어떡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드러내시는데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었구나.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건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없지. 예. 그리고 세상 것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좋은 거 주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예. 세상에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만 그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가 잃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여기는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거 구하는 거죠. 근데 소아자매가 젊었을 때 이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간증하고 말았어요. 이걸 다 경험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도 거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붙잡으신 것이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거 다 아는 복음인데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야기에 눈이 열리니까 이러한 능력, 지혜, 이러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아 우리 사랑하면 되겠네,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되지, 그런 얘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는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 이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데 주님 걸으신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제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 순종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네.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나라인 거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